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2월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묘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12월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달이면서 동시에 가장 숙연하고 심각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주로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달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과 대강절기가 겹친 달이기 때문입니다. 12월은 주님이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다시 기억하며 그 목적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초점이 흐려진 삶을 추스림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12월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대하시면서 12월을 맞으셨습니까? 행여나 집 안팎을 장식하고 카드와 선물을 사고 파티를 열고 참석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고대하며 맞은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맞은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달력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좇으며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분명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대로를 향하여 치닫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를 보면 그런 초점 없는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주류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일한 잡지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천티 투데이의 12월 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2월은 성탄절과 대강절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80페이지나 되는 그 넓은 공간에 성탄절과 대강절의 의미나 성경적인 준수에 관한 기사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탄절과 대강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전혀 자취가 없고 대신 인간들이 대문짝처럼 크게 다루어진 것을 봅니다. 전 세계 천주교도들은 물론 개신교도들로부터도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들로부터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란시스 교황, 그 교황의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카바 스토리로 다룹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남침례 교단의 한 억만장자 변호사의 삶을 무려 5페이지에 걸쳐서 다룹니다. 그의 35에이커나 되는 초대형, 초호화 저택에서 어떤 유명 연예인들이 공연했으며 옥스퍼드 대학의 7개 도서관을 본따서 건축한 그의 13만 권 장소의 방대한 도서관에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 와서 강연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는 겁니다. 전혀 보도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카바 스토리로 다루고 그리고 엄청난 디테일 다루는 겁니다. 성탄절과 대강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선교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선교 구제 단체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편지와 이메일을 받지만 주님이 오신 근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는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 고아원, 병원, 학교, 운물 사역 등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중요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차별적인, 본질적인, 1차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잘하고 자기 발바닥을 믿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주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주님이 오신 1차적인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나 개인에게 이루어졌는가?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중차대한 질문, 이 근원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함으로써 올해 성탄절은 참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이 질문이 12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뇌리를 계속 때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남은 모르지만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둘째, 생명을 얻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했을 때 천사가 그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진리를 오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리에게 잡혀 먹일 양을 안전한 우리에 넣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문이니 하십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그 얘기는 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10장 28절을 보면 보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는 길을 잃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양들이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막상 자신은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부지런히 뛰는 삶은 앞뒤가 바뀐 삶입니다. 실속이 없는 삶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나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풍성한 삶을 살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나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의롭게 살게 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을 고비를 지나가지만은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을 따라 고난을 참고 잘 견딘 후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때에는 내 포도주 잔이 차고 넘칠 것이니이다 합니다. 성경은 풍성한 삶,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하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는 안식하는 삶,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살아난 영혼으로서 의의 길을 가는 삶, 구원받고 의롭게 사는 삶. 여전히 삶의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의 지혜와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삶. 나중에 지상의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매일 주님과 같은 상에서 함께 앉아서 부족한 것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풍성함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왜 풍성하고 넉넉한가? 우리 안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시편 86편 5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인자가 풍성하다고. 그게 우리의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왜 풍성한가? 주님의 구속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우리의 삶은 또 왜 풍성한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의 삶은 왜 풍성한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왜 풍성한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수많은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음 안에서 연약하지만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입니다. 믿는 자에게 풍성한 삶은 1차적으로 육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인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받는 삶. 이것이 늘 구속을 받는 삶입니다. 둘째,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먹고 마실 것과 쉴 곳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에게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견디며 주님에게서 힘과 위로를 얻고 나중 천국 잔치에서 상급받고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애쓰고 사셨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은 물질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풍성한 삶이라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더 큰 곡간을 지으려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하고 꾸짖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부자 청년 관원에게도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적인 풍성한 삶은 물질이 풍성한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셨던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적인 풍성한 삶은 물질이 풍성한 삶도 아니고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삶도 아니고 반드시 장수하는 삶, 질병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부터 30대 초반에 돌아가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어려움을 놓고 세 번이나 기도했을 때 주님은 들어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 복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는 삶,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그것을 알고, 남편이 그것을 알고,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직장 동료들이 그것을 압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상식적인 삶, 그저 자기들보다 조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풍성한 삶은 누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가? 아무나 누릴 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전혀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집과 형제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을 놓고 퀴즈 대회를 하면서 다시 또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두 가지뿐이라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나중에 내세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리고 현세에서는 다른 모든 것 누리지 못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많은 가족을 얻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현세의 유일한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 가옥, 천토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많은 가족을 얻지만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지한 양들을 오도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짓 복음을 듣고 사실은 반쪽 복음이고 사실은 물탄 복음이고 사실은 전혀 복음이 아닌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듣고 사꾼 목자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전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원문에서 읽은 에스겔서에서 우리를 경고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을 도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실속 없는 삶을 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안팎에서 자신의 그 수많은 물질과 달란트와 시간과 기회를 들여서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남에게 전도한다 그러고 남을 섬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나부터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생명 얻었는데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떠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었다면은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까? 어린 나이들을 보면은 자신에게 생명의 증거가 있는지 잘 압니다. 우리 새로 태어난 어린 나이 치고 숨 안 쉬는 애 없고 우유를 빨지 않는 애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 중생한 사람 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계속 원하고 빨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 기도로 숨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 치고 자기 부모 앞에서 재롱 부리지 않는 자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없으면은 태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참 생명이 있는가? 생명체가 있으면 팔딱팔딱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어린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계속 움직입니다. 생명체가 있는 자녀라면은 다른 어린이들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노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둘째 생명을 얻었다면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풍성한 삶, 단조롭고 재미없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아무런 상관없이 내 생각과 감정에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리고 평강,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쥐새끼 때처럼 전부 유행을 따라서 가지만은 독야 청청하면서 고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듯이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사는 평화로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린다면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교회 생활을 10년, 15년, 20년 했는데도 막상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전화 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을 얻었다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차대한 질문, 이것을 하기를 회피하고 올해에도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만사 제껴놓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작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겠습니까? 매년 비일차일하고 미로운 삶 지금까지 오셨다면은 이제는 그러다가 졸지에 세상 떠날 줄 모른다는 것 이제는 기억하시고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생명을 얻으셨다면은 그러나 지금은 병이 들어서 게을러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역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 달라고. 물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엎드리는 겁니다. 올해에는 만사 제껴놓고 크리스마스 모든 파티 참석하기 이전에 크리스마스 파티의 사람들을 초청하기 이전에 그것을 위해서 집을 가꾸고 정리하기 이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이 나와 내 가족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심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풍성한 삶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